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나가라.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는 낯선 장소로 떠나라. 분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늘 받아온 영향력에서 벗어나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데 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프닝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마크 트웨인 뭐 이런 사람들이 여행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네. 한번 조합해봤어요.
아, 네. 아, 선생님이 직접?
네, 섞었어요. 제가 하나의 네. 시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구본영 선생님처럼 작가분의 힘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네 번째 작품 연극 멸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읽기의 두 번째 공개 특강이 있네요. 삼국유사 전문가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우리 문화의 보고 또 삼국유사를 좀 더 깊숙이 알아내고 또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8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국제문화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첫 곡부터 듣고 옵니다. 가을 여자 같은 분이에요. 장필순 여행.
아시아의 전 지역의 풍습과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책, 그리고 대항해 시대 모든 항해자들의 고전이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곱 번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아의 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아시아 아니에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카울이라는 이름으로 짧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쿠빌라이 칸 시대의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죠?
고려였죠.
고려?
고려였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고전 삼국유사 우리 일연 스님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일연 스님이 활동했던 때가 바로 13세기고 바로 쿠빌라이 칸이 여기서 이 정치적 권력을 잡아가고 중국을 통일해가는 과정 속에 네.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의 무인 정권 시대 그리고 일연 스님의 시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1231년부터 몽고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몽고는 1231년부터 30년에 걸쳐서 7번에 걸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래요?
과정에서 황룡사 구충탑 우리 삼국유사 속에서 그 거대한 절의 흔적을 우리는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인사에 소장했던 팔만 대장경의 원판이 또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1260년에 몽케가 4대 칸이었던 몽케가 죽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1260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왕이 계승전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바로 이때 고려가 화친의 손길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쿠빌라이와 고려는 화친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수시로 고려의 왕이 직접 입조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과정에서 10년간 더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고려는 40년간의 대몽골 항쟁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별로 잘 살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전란에 휩싸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1270년에 무신 정권이 끝나게 되면서 고려와 화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친에 그 수긍을 하지 못했던 배중손 등의 삼별초들이 강하에서 진도로 옮겨가고 그리고 진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삼별초의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럼 그때 마르코 폴로가 우리 한반도 기록을 썼으면은 뭐라고 썼을까?
그러면 진짜 동방의 그 작은 나라 까울리가 40년 내내 이 거대한 중국 그 원제국에 대항해서 40년을 싸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래요? 우리나라가 까울리로 불렸군요. 그때 당시에.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이것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몽골군이요. 사얀풀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마르코 폴로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석궁, 2번 투석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올려주시고 오늘은 세 분께 마스크팩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얀풀을 함락시켰대요. 선생님.
네. 네.
보기를 1번 석궁, 2번 투석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세 분께 마스크 팩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저희 고전일기 계속 함께 들으시면 또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요.
자, 그럼 어제는 저희가 중국의 서남부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중국의 동남부, 남송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칸이 이 드넓은 만지 지역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림한 지 1268년 되던 해, 지금 통치하는 대칸, 즉 쿠블라이는 바얀 칭산, 즉 100개의 눈을 가진 바얀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를 파견했다. 그런데 만지의 국왕이 점을 쳐보니 100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의 왕국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이 바얀은 대칸이 그에게 준 엄청난 숫자의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만지로 왔다. 또한 그는 필요한 경우 기병과 보병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많은 수의 선박들도 갖고 있었다. 바야는 전군을 이끌고 만지의 입구, 즉 우리가 지금 있고 뒤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코이 간주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대칸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대답은 결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야는 더 전진하여 다른 도시로 갔지만 그곳 역시 항복을 거부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 까닭은 대칸이 그의 배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대를 다시 보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는 다섯 개의 도시에 갔지만 어느 한 곳 투항하지 않았고 점령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도시에 간 바야는 무력으로 그것을 장악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한 뒤 곧이어서 그 다음 도시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2개의 도시를 차례차례 점령해 나간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장황하게 끌겠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 도시들을 점령한 바야니 곧바로 왕국의 수도이자 왕과 왕후가 있는 킨 사이로 향했다는 것이다. 왕은 바얀이 전군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의 천척의 배를 타고 도시를 떠나 바다의 섬으로 들어갔다. 도시에 남은 왕후는 여러 사람들을 독려하며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 왕후가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묻자 누군가가 그의 이름이 바얀, 즉 100개의 눈이라고 말했다. 왕후는 그 남자의 이름이 백개의 눈이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백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왕국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점괘를 기억해냈다. 그러자 왕후는 바얀에게 투항하고 말았고 왕후가 항복하자 다른 모든 도시와 왕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항복하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로 위대한 정복이었으니 이 왕국의 절반의 가치를 지닌 것조차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왕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다. 여러분에게 왕이 행한 몇몇 고상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겠다. 그는 매년 2만 명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도록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겠다. 그 지방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다버리는데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가난한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 왕은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각자 어떤 성좌, 어떤 별의 위치에서 태어났는가를 적도록 한다. 그 뒤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을 돌볼 많은 보모들에게 여러 곳, 여러 지방에서 그들을 양육시키도록 한다. 만약 어떤 부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는 왕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들을 갖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다. 또한 소년 소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는 소녀를 소년에게 아내로 짝지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대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매년 2만 명의 남녀를 데려다 키웠다. 이 왕이 했던 또 다른 일은 다음과 같다. 그가 말을 타고 길을 나서다가 두 채의 아름다운 집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 한 채의 작은 집이 있으면 왕은 왜 그 집이 다른 것들만큼 크지 않고 그토록 작냐고 물어본다. 누군가가 그 집은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왕은 그 조그만 집을 옆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두 채의 집만큼 만들라고 명령하곤 했다. 또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이 국왕은 언제나 1,000명 이상의 소년 소녀들의 시중을 받았다. 그가 나라를 얼마나 정의롭게 다스렸는지 아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상품이 들어찬 집들을 밤중에 열어놓아도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을 정도였다. 밤에도 나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이 왕국 안에 있던 재화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왜 가슴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것 같고 평화로움이 막 느껴지면서
전쟁 중인데도?
예.
아이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 저 그때 또 입양이라는 게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제 일종의 이제 거대한 국가적 입양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거는 예. 이 남송 시대에는 영아 유기 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층민 중에 먹여 살릴 게 없게 되니까 전난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 키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국가가 그거를 거둬다가 부유하지만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렇죠. 입양을 시켜주는 이런
따뜻한
모습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국민들은 허덕여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만 예. 자 그렇다면 만지 지역은 어느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 만지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북방 민족이 중국 한인들을 업신여겨서 표현한. 뜻인데 만지는 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레요?
벌레, 네, 벌레라는 뜻이고 여진족이 금나라가 이제 양자간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송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양자간 밑으로 내려갔었죠.
예.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사실은 중국을 정복하는 그 상황에서는 북쪽에는 여진이 있어 여진의 금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한민족의 이제 남송이 있고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제 금나라를 격파하고 그리고 양자강을 건너서 남송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백운철 씨가 그 광경을 네. 읽어줬는데 이 남송은 무혈 입성을 합니다. 여기 얘기대로.
무혈 입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왕후가
다행이죠.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무혈 입성을 하는데 네. 바로 여기를 정복했던 그 마얀이라고 하는 사람. 이때 그 남송의 미녀가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네.
1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장군. 이 장군이 오게 되면 남송은 망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후가 마얀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백개의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안 예. 이 예. 말에 이제 중국식 발음이 마얀이죠.
마얀.
그래서 이제 그 마얀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미녀가 생각이 나서 항복을 했다. 예.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마르코 폴로가 나도 만지정복하는데 한몫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제 커다란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정말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 책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아주 이 논란이 되게 한 이야기 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르코 폴로가 적어도 베니스를 떠난 게 127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3년 6개월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하면 1274년 정도인데 그때는 이미 이 양양과 번성이 함락이 된 이후란 말이죠.
그렇다면 좋아요. 선생님. 마르코 폴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사양푸는 커다란 도시로서 사실 그 휘하에 12개의 크고 부유한 도시를 두고 있으며 무역과 수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지폐를 사용하며 시체는 화장시키고 대칸에게 복속하고 있다. 비단이 많이 생산되며 금실과 각가지 실로 짠 옷감이 만들어진다. 사냥감도 풍부하다. 대도시에 걸맞은 모든 훌륭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만지 전역이 항복한 뒤에도 이 도시는 3년 동안이나 버텼다. 그동안 데칸의 무수한 군대가 그 위에 포진하고 있었지만 한쪽 면, 다시 말해 북면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주둔할 데가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모두 크고 깊은 호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칸의 군대는 오로지 북면에서만 포위할 수 있었을 뿐이어서 상대방은 수로를 통해 다른 쪽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데칸의 군대는 3년 동안 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으면서도 점령하지 못하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러자 니콜로님과 마페오님과 마르코님은 저 도시가 즉시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온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화는 모두 데칸의 어전에서 주고받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파견된 전령이 대군주에게로 와서 그 도시를 공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그들이 장악할 수 없는 쪽에서 식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데카안은 매우 불쾌해했다. 만지의 다른 모든 지방들이 그에게 복속했는데 이곳만이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대군주는
그 도시를 함락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 형제와 그들의 아들 마르코님이 이렇게 말했다. 대군주시여, 저희 식솔들 가운데 커다란 돌을 던지는 서방식의 투석기를 제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투석기로 돌을 도시 안에 던져 넣으면 그곳 주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즉시 제 발로 투항할 것입니다. 대군주는 니콜로님과 그의 동생과 아들을 향해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석기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니콜로님과 그의 형제와 아들은 식솔들 가운데 그 같은 일에 능통한 장인인 게르만 사람과 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에게 300파운드짜리 돌을 투척할 수 있는 투석기를 두세 개쯤 만들라고 이야기했다. 이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세 개를 만들었는데 대군주는 그것을 사얀푸 씨를 포위하고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던 군대에게 전해주었다. 투석기가 군대에 도착하자 그것을 설치했는데 타타르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물건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설치한 투석기를 당겼다가 돌을 시내로 투척하니 돌이 가혹을 치면서 그것을 부수고 온통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커다란 소음과 혼란을 일으켰다. 도시의 주민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같은 재난을 목도하자 너무나 간담이 서늘해지고 경악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모여서 협의를 했지만 이 투석기를 어찌 피할 수 있는지 묘책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만약 투항하지 않으면 모두 죽은 목숨이니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군대의 사령관에게 사람을 보내 그 지방의 다른 도시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항복해서 데카안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대 사령관도 적극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도시민들은 항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은 니콜로님과 마페오님과 마르코님의 노력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마르코 폴로 이야기가 투석기 만드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몽골 제국을 다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과장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왜냐하면 연대가 우선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죠?
이 남송을 정벌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뭐냐 하면 양양, 양자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양양과 번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양양과 번성의 함락에 대한 때 쓰인 게 바로 이 투석기인데
예.
이게 이미 12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273년까지 6년 정도 이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73년 정도에 이제 항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마르코 폴로가 아직 중국에 오기도 전이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271년쯤에 베네치아를 출발해가지고 3년 6개월이 걸리니까 결국 1274년이나 도착했는데
예.
도착한 다음에 전에 이미 야양과 번성은 이 투석기에 의해서 함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아마 일칸국에 있는 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이 투석기 제조한 기술자들이 이미 와서 양형과 번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의 이 동방경문록이 이게 진짜냐 하는 논란을 이제 벗어 이게 이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니 그럼요. 이런 얘기를 싣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뭐야? 나 이러고 당장 가서 나 구본영 선생님한테 따져볼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폴로한테 따져야 되는데.
글쎄 죄도 없는 선생님한테 내가 왜 따지려고 그랬는지.
네.
그래서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나도 한몫을 했으니까 쿠빌라이 칸이 나한테 벼슬을 줬어. 이렇게 해도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를 대단히
네.
유능한 사람으로 보게 된 거고 양주죠. 양주라고
예.
하는 곳에 관리로 임명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거기서 뭐 굉장히 이제 몇 년간을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측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머,
이것도 역시 마르코 폴로가 지나치게
왜...
뭔가 이 과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사람들이 논란거리를 던져놨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딩녀군의 야래향.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마르코 폴로는 동방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우, 감탄을 금치 못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못 믿으시겠지만을 연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데칸의 수도였던 쌍뚜,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죠. 네,
쌍뚜와 대도, 그리고 지금 만나보실 하늘의 도시 킨사이. 네. 항주로.
항주죠.
예.
네네.
낭독으로 이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볼까요, 선생님?
좋습니다. 네. 네, 좋겠네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구역을 돌아다니며 혹시 허가된 시간 이후에 불을 켜놓은 곳이 없는가 살펴보다가 그런 곳을 보면 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아침에 그 주인으로 하여금 수령에게 오도록 한다. 만약 합법적인 이유가 없으면 그는 처벌을 받는다. 누군가 정해진 시간이 넘어 밤에 걸어다니는 것을 발견하면 그를 붙잡아 아침에 수령 앞에 대령시킨다. 낮이라 할지라도 만약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머물도록 한다. 병원은 옛날의 왕들에 의해 도시 전역에 수도 없이 많이 지어졌고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 붙들리면 무엇인가 노역을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집에 불이 난 것을 보면 그들은 북을 두드려 알리는데 다른 다리에 배치된 파수꾼들도 달려와서 함께 불을 진화한다. 그들은 상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의 안전을 위해 그것들을 상수란 망루에 옮겨다 놓기도 하고 배를 이용해 호수 안에 있는 섬으로 옮기기도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주민들은 밤시간에 감히 밖으로 나올 생각도 불이 난 곳으로 갈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물건의 주인들만이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이를 돕는 파수꾼들의 숫자까지 합해야 결코 1, 2천 명이 넘지 않는다. 파수꾼을 둔 데는 도시민들이 일으킬지도 모를 반란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해둘 것은 이 도시 안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탑이 서 있고 그 탑 위에 나무판이 하나 걸려 있다. 한 사람이 그 판을 들고 안쪽을 방망이로 두드려 아주 멀리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한다. 이 판은 시내에 불이 났을 때 혹은 시내에서 어떤 종류이든 소동이 일어났을 때 두들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그 판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데카는 아주 많은 군대를 주둔시켜 이 도시를 세심하게 방위하도록 했는데 그 까닭은 이곳이 만지 전역의 중심이자 수도로서 많은 재화가 이 도시에 있어 데카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려 할 정도의 막대한 세금을 이곳에서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군주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은 군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방위하도록 했다. 시내의 모든 도로는 돌과 구운 벽돌로 포장되어 있다. 만지의 모든 지방에 있는 도로와 뚝길 역시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갈 때 깨끗이 지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데카안의 전령은 포장도로 위로는 말을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령을 위하여 길 한쪽은 포장하지 않은 채 놓아두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달리는 주요 도로의 양쪽이 열 보씩 돌이나 벽돌로 포장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작고 고운 자갈로 채워져 있으며 거기에 빗물이 근처 운하로 빠질 수 있도록 움푹 팬 도랑을 만들어 놓아 길은 언제나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 길로 오가는 긴 마차 행렬들을 볼 수 있는데 비단으로 된 커튼과 쿠션으로 치장되어 있고 여섯 명이 그 안에 탈 수 있다. 그 마차는 놀러 가려는 남녀들이 매일같이 타고 다닌다. 이러한 마차의 긴 행렬이 그 도로를 따라 항상 오가고 사람들이 이것을 타고 정원으로 놀러 가면 그곳의 정원사는 그런 목적을 위해 준비된 그늘로 그들을 영접한다. 그들은 여자들과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 머물다가 저녁이 되면 상수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도시 안에는 그같이 크고 훌륭한 도로가 만 개나 된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야기해 줄 것은 이 도시 안에 무려 3천 개의 욕탕, 즉 증기탕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목욕을 매우 즐기는데 한 달에 여러 차례 그곳으로 간다. 그들은 몸을 아주 청결하게 유지한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그 욕탕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큰 것들이다. 얼마나 큰지 100명의 남자 혹은 여자가 동시에 목욕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에는 몽골 민족들이 이렇게 유목민에다가 좀 지저분하고 대충대충 살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목욕도 잘하고, 네. 깨끗하고, 또 뭐, 아주 그냥 정결하게 다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대칸 점령 당시에 몽골의 문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남송의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제 중국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몽골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냥 그 뭐 운이 좋아서 이런 그 한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얼핏 얘기했지만 가장 그 시대에 빨랐던 병기인 말과 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령하게 되니까 이게 그때 최고의 그 병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게 또 대단히 이제 그 세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 군량미를 별도로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예.
자기들 안에 말을 데리고 가서 그 말젖을 먹고
예.
말을 죽여서 말 한 마리 통째를 말 오줌통 안에 이렇게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또 이제 그 응유를 만들어가지고
예.
갖고 다니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군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마술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라고요.
네.
예. 뭐 최종병기, 말, 활, 그리고 자기네들 전시에 이렇게 먹을 거 다 그냥 각자 알아서
보급품이 뭐 하여튼 뭐 즉석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거죠.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잘 보호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반항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철칙이지만
네.
중국을 쳐들어가가지고는 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라는 거죠. 이 관용성만이 그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이 훌륭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군주들이었죠.
그래요. 이건 다 받아주자, 보호해주자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도 배우고 싶은 거고
네.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이것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몽골군이 사얀풀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르코 폴로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석궁, 2번 투석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께 마스크팩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라에서 제일 좋겠죠? 선생님?
그럼요.
예.
할 일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쿠빌라이칸이 또 사랑한 도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구 도시 차이톤입니다.
이 도시에는 값비싼 보석과 크고 좋은 진주를 비롯하여 비싸고 멋진 물건들을 잔뜩 싣고 인도에서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다. 만지의 상인들은 이 항구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 간다. 수많은 상품과 보석이 이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인데 그것들은 이 항구 도시에서 만지 지방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기독교도들의 지방으로 팔려나갈 후추를 실은 배가 한 척 알렉산드리아나 다른 항구에 들어간다면 이 차이톤 항구에는 그런 것이 100척이나 들어온다. 이곳은 세계에서 상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두 개의 항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이다. 데카안은 이 항구와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세를 받는데 그것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모든 물건이나 보석 그리고 진주의 10%, 즉 물건 10개 가운데 하나를 바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를 빌리는 값, 즉 용선료로 작은 물건의 경우는 30%, 후추는 44%, 침향과 백단, 기타 부피가 큰 상품은 40%를 문다. 그래서 용선료와 대칸에게 바치는 관세를 제외하면 상인들은 수입해오는 것들의 절반만 갖게 된다. 따라서 대칸이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두어들이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대칸에게 복속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풍부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북부 인도 사람들은 문신을 하기 위해 이 도시로 모두 몰려든다. 차이톤으로 흘러드는 강은 매우 크고 넓으며 유속이 빠르다. 그 속도 때문에 수많은 수로가 만들어져 여러 곳에서 지류들이 갈라진다. 이 강에는 다섯 개의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강이 여러 지류로 갈라지는 곳에는 다리의 길이나 3마일이나 되는 것도 있다. 다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 교각들은 거대한 돌을 차례로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 돌들은 가운데 부분은 두껍고 양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래서 그 뾰족한 끝은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하면서 동시에 바다로부터 강한 역류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있다. 여러분에게 말해두지만 이 지방에 있는 틴주라는 도시에서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크고 작은 각종 자기가 만들어진다. 이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느 도시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은 그곳에서 전 세계로 실려나간다. 물건이 많고 매매도 얼마나 활발한지 실제로 베니스 1그로트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자기 세계를 살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 자기는 다음과 같은 흙으로 만든다. 즉, 도시 주민들은 진흙과 부식토를 모아서 큰 둔덕을 쌓은 뒤 3, 40년 동안 둔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 그러면 오랫동안 둔덕에 쌓여있던 흙은 변형되어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면 청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광택과 아름다움을 보인다. 여러분은 그들이 흙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흙을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한 채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희망은 갖지 않고 다만 그가 죽은 뒤 아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 만지 지방 전체에서 한 종류의 언어와 문자가 사용되지만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마치 평민인 롬바르드인과 프로방살인과 프랑스인들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만지 지방에서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방언을 알아듣는다. 이제까지 아홉 왕국 가운데 하나인 푸주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데카안은 킨사이 왕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관세와 세금을 이곳에서 거두어들인다. 그것은 오로지 차이톤 항구에서 받는 세금 때문이다.
야, 이 차이톤이라는 곳이 무역 도시였나 봐요, 선생님.
그렇죠?
배가 네.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예, 예.
예 세금이 그래서. 많이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아, 아주 좋은 곳이죠.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네, 세금이 아주 많이 들어와요. 천주죠? 차이톤은 예. 천주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동방견문록에서는 중국의 동남부 만지 지역의 시안푸, 킨사이, 차이톤 이렇게만 둘러봤잖아요.
네네.
근데 더 많이 있죠, 선생님.
그렇죠. 아홉 개 왕국 중에서 지금 이제 세 군데 갔으니까 여섯 개가 남았는데.
네.
근데 여섯 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여섯 개를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
여기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네.
지금 선생님 마르코폴로가 내가 이거 나머지 돌아다닌 이 만지 지역 더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진다 이랬는데.
네.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옥중에서 만난 사람이 루스티첼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마르코 폴로의 말을 받아 적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가 직접 쓰지 왜 받아 적게 하죠?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17년 체류하고 돌아온 지 한 3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제노아와 베네치아 사이에 전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예. 제노아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행 갔다 오시면 알지만 그 예. 갔다 온 직후는 뭔가 뭐 기억이 다 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지연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 의하면 예. 마르코 폴로가 글을 그렇게 대단히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삼촌이 떠난 다음에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는데 예. 엄마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15살까지 거의 방치된 상태였으니까 교육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글 쓸 수 있는 교육은 잘 안 됐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오자마자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네. 말은 할 줄 있었지만 자기가 글로 뭔가를 이렇게 책을 만들어낼 만한 이런 건 아니어서 그 말을 구수하게 잘하는 걸 가지고 이 피사에서 온 루스티 켈러라고 하는 제법 그렇게? 글줄이나 쓰는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선생님 추측이시죠?
네, 추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마르코 폴로가 6장 전체를 인도 이야기로 다 할애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는 인도에 가서 어떤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내일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젊음. 우리는 후회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오류를 범하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후회와 잘못에서 나오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쪽을 택하고 싶고 어리석은 쪽이 훨씬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인 고은 선생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청춘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한 경험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죠. 10대에서 30대까지 스스로 4번이나 죽음을 선택했고 10년간 승려의 생활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소년 시절 품었던 시인이라는 꿈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8순이 넘은 지금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이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사계절에서 동방 견문록, 공연 전시 선물이 있습니다. 김부대왕과 신라의 멸망이 스타일리시한 정치구로 거듭난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멸 초대권을 드립니다.
선생님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마르코 폴로가 아주 세게 지금 과장을 한 이야기였죠. 대칸의 군대에게 가로키웠다는 무기. 이거 투석기죠.
네. 네. 투석기가 정답입니다. 퀴즈 당첨되신 분들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오늘 낭독해 주신 북나레이터 백우철님.
네.
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된 것은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들으시고요. 인사드리고 내일 올게요, 선생님.
네.
저는 지금까지 이희구였고요.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